레위기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은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 15장 유출병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12절까지 내용, 어제 보았던 말씀은 유출병자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유출병자와 직접이든 간접이든 접촉을 했던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오늘 읽은 13절부터 15절은 유출병자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유출병을 고쳤을 때, 이게 나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또 정결하게 되었다는 걸 인정받게 되는가, 이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짧고 또 앞에 나왔던 여러 과정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기만 하시면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나왔던 나병이 고침받았던 경우와 비슷하게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13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이게 첫 번째 단계죠. 병이 나은 겁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깨끗해졌다. 항상 본문을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중간 과정, 방법은 별로 기록이 없고 결과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났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나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깨끗해진 거죠. 여하튼 깨끗해지면 이제 이게 상황인 거예요. 또 이게 깨끗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판별하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앞에 보면 나병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판별을 하죠. 근데 지금은 유출병은 제사장이 판별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 나병을 제사장이 판별했으니까 유출병도 제사장이 판별하지 않았을까, 당연하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사장이 바쁘면 뭐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다른 방법을 임의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단계가 13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일주일이 지나는 거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쉽게 이야기하면 씻는 겁니다. 근데 이 씻는 일을 할 때 보면 그냥 씻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었죠. 일주일을 지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깨끗해진 다음에 아, 난 나았어요, 곧장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살펴봅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는 건 혹시라도 다시 유출병이 도지거나 생기면 아, 이게 완전히 나은 건 아니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 간격을 둔 것 같아요. 이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정결규례를 진영 바깥에서 행하고 진영으로 들어온 다음에 비록 진영에 들어왔어도 자기 집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일주일 동안 머무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이라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씻는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냥 물을 받아놓고 씻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니까 요즘 식으로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냇가에 가서 씻든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물이 흐르죠. 거기에 씻든지인데 사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이 기록을 하던 당시에는 다 누구나 다 밖에 나가서 씻었습니다. 집에서 물 담아놓고 씻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흐른 물에 씻는다는 건 그냥 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씻으면 그러면 이제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은 앞에 더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이 유출병자 접촉했던 사람들이 정결해지는 과정과도 비슷하고요. 일단 이렇게 두 번째로 씻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다만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에는 털을 다 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머리털, 수염, 몽땅 다 털을 밀어내는데 두 번씩 밀곤 했었는데 그 과정은 이제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에요. 14절과 15절인데 세 번째는 14절 여덟째 날에 여덟째 날 이렇게 돼 있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때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똑같이 여덟째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덟째 날에 재물이 나옵니다. 산비둘기 두 마리. 산비둘기는 산에 가서 잡아오면 됩니다. 산비둘기 두 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집비둘기는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비둘기인데 낳은 새끼. 양도 어린 양을 잡아오는 것처럼 집비둘기는 새끼를 두 마리를 가지고 와요.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이 줄 것이요.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번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지껏 있었던 모든 불결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리고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납병과 견주어 보면 납병은 좀 재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종류의 재물들이 있고 제사도 더 많이 드렸고 근데 지금 유출병은 그에 비해서 좀 간단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사는 사실은 재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무엇이었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나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면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면 뭐 1초만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리면 비둘기는 싸구려이니까 한 5일은 걸려야 죄를 용서하시고 아닙니다. 재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유출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출병 걸린 사람이 병고침을 받으면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으로 다시 정결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출병의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은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 내용이 어렵지 않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오늘 한 세 가지쯤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어찌 보면 레위기 전체를 읽으면서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또 이거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반복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해요. 처음에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거치고 그 다음에 8일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유출병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나 작은 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나 혹은 병이 아니어도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나 모든 과정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원칙을 갖고 말씀을 하시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은 이거야, 원칙은 이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사례들을 쭉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 원칙들이 있는데 나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그렇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병 걸린 사람 당사자가 괴롭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사자가 고통스럽습니다. 당사자가 부정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나병이나 혹은 유출병 다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죠. 사실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남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했다 혹은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건데 나병이나 혹은 유출병 걸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해야지 이러면서 나병 걸린 건 아니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도 괴로운데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만든 게 아니라 아,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어찌다 보니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이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악한 의도를 갖고 행동했던 게 아닌데 부장님이 이번 주일에 어디 등산이 나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래 있던 직원은 피해를 봅니다. 아래 있던 직원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부장님이 그 직원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가부장 사회이다 보니까 아버지나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더 우월적인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아버지나 남편이 어떻게든 내 마누라를 든든 볶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막 악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서 내가 이력풍자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내 부인이, 내 아이들이 혹은 나랑 같이 지내는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철이 들든 겁니다. 있다고요. 그럼 그거를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저 녀석을 잡아먹어 이렇게 행동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제3자를 어려움에 당하게 만드는 경우에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게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그런 모습이 없게 깨끗해져야 되고요. 그 깨끗한 모습은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공식적으로 정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병 때도 유출병 때도 이랬으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결하게 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방법들을, 기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뭐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출병만 이렇게 하면 돼. 나병만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무엇이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뭐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것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과정, 돌아가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사 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공식적인 과정을 만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만약 내가 나병이 걸렸다, 유출병이 있다, 고쳐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냥 제 멋대로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래. 아, 너는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정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너는 나병이 고쳐졌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일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과정을 만들어 주셔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제도에 따라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떠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건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알려주신 적이. 아담과 하와는 양심이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괴로웠겠죠. 괴로웠겠죠. 왜 안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과정을 만들어주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괴로워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팔아먹습니다. 한 번만 팔아먹은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팔아먹고요. 그놈의 자식도 아들도 또 팔아먹습니다. 그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에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으니까 마음이 괴로울 거야 안 괴로울까요? 괴롭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 괴로우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죄야. 이것만 알려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 20살 다 가까이 되었을 때 늦지막이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시다 보니 그전에는 편안하게 죄를 짓고 죄가 죄라는 사실도 몰랐는데 이제 막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내 부인한테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구나.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께서 막 울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었던 죄들을 어머니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만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던 게 편한 것 같다. 이걸 다 얘기를 드니까 나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께 가서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는 이 문제를 이제 죄라는 걸 알았어요.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괴로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거를 공식적인 과정이 없으면 아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은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공식적인 과정을 만들어주셨어도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젊었을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잖아요.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릎으로 예루살렘을 막 기어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계단들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면서 스스로 막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유출병이 생겼을 때 또 이것을 고침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식적인 과정을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질병을 고침받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과정을 딱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 그러면 공식적으로 네가 깨끗해진 것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4학년 올라갈 때 뇌수술을 했거든요. 뇌수술을 할 때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얘를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을 해라. 하나님 앞에 애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나의 인생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서원을 해라.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서원하시고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일에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가 해도 드라마를 보지 않고 교회 저녁 예배를 가겠다. 본인 딴에는 그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딱딱 정해주셨으면 그거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정해주신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게끔 회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유실병이 있던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돌아가요. 그럼 어디로 회복되고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서 원래도 지금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려 지내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걸 이제 돌아간다 회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돌아간다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레위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고 있나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제사 열심히 드리고 있나요? 제사는 지금 받았어요. 지금. 제사를 지금 10년, 20년, 100년 드리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회복한다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를 안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광야에서 뜨문뜨문 제사 드릴동 말동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원래 살던 곳은 어딥니까? 애굽이에요. 원래 살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던 노예로 살던 게 원래 살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이란 네가 원래 살던 애굽으로 가서 네가 원래 살던 모습대로 노예 생활하면서 네가 원래 행하던 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기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에 들어가서 아직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그리고 아직 그것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함께 더불어 공동체 생활하는 거기로 가는 걸 회복,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와 같은 정결규례를 거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한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살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복한다, 돌아간다고 하는 건 내가 원하던, 내가 바라던 삶을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되는 걸 회복한다,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거나 내가 태어나거나 내가 살던 습성대로 살아가는 거기로 돌아가는 걸 회복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도 못 갔고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네가 유출병이 있었다가 고침받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에게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에게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누리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유출병에 대한 것만 나오지만 사실 유출병이 되었건 더 심각한 나병이 되었건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되었건 아니면 본질적으로 죄악이 되었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받는 삶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와 같은 은혜 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늘 소망하고 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구원과 은혜로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벗어날 때에 그게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건 혹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건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